우리는 오늘 우리가 참된 교회로 서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네 번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금 이 주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개인적으로도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유형 교회 안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모으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자신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 성도들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이 세상에 전해주는 그와 같은 기관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먼저 단순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영적인 기관으로서 우리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주님의 영적인 충만한 부요함이 그곳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등록 교인이 되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자라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며 그의 신부가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릴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정의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항상 받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와 같은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장소에 거쳐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도움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영적인 기관으로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영적인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어디에서 나타내십니까? 교회 안에서 나타내십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곳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이런 곳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도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그런 곳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독특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논증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천사보다도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나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의 피로 이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신의 종교적인 외적인 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고 했을 때에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고백, 거듭남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런 분이신 줄 알고 나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곤란에 처하든지 나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런 진실한 고백들을, 신앙의 고백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권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각자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신앙 고백적인 단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고백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가치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성경에 있는 다른 많은 교훈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삼아서 삶에 유익한 방편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많은 교훈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성경의 많은 교훈을 통하여서 자신의 심령에 유익이 되는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책망을 우리에게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실로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기초는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약화시킬 수도 없는데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중심에서 밀려나고 다른 교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와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성경의 모든 다른 교훈들이 유익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분명하게 자리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이 진리를 결코 놓지 않고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어려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굳게 잡는다는 것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었는데 그런데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편이 더 나빠지는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속적으로 믿음을 붙드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비롯하여서 이 진리를 붙드는데 참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와 같은 유혹이 우리의 삶에 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이런 고민과 갈등을 이길 수 있을까? 다른 곳에서 많은 방법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유혹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오직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큰 열심과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서로를 향하여 고백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굳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자라온 이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낯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는 우리가 좀 낯설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삶, 우리의 영적인 삶을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삶에 힘을 주는 것,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내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그 대화 그리고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주님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풍성함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교회의 잘못된 것과 부족한 것들을 말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더 크게 바라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곳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그러한 곳이 될 때에 참으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독특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권면하고 난 후에 이제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서로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은 항상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계명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난 후에 우리를 향하여 있어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 서로서로가 가져야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몸에 대해서 소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운동을 하다가 좀 심하게 팔을 사용했더니 근육에 통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관심은 온통 이 제 아픈 팔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팔이 이 심하게 아픈데 어떻게 낫게 할 수 있을까? 아, 오후에는 병원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증상을 자세히 말하고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관심 아닙니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무뚝뚝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무뚝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아픈 몸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자연스러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병원에 가게 되고 자신의 몸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의무이며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바가 사용하는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온전히 알게 되기까지 철저하게 가늠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할 때 이 단어입니다. 이 생각하라고 한다는 한번 그냥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돌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한번 백합화를 보고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백합화가 어떻게 생장하는지 그 위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그런 것입니다. 즉, 그것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기까지 철저하게 배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단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행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슬쩍 쳐다보고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 오늘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아, 별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인 그 복락이 어떠한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보고 탐사해보고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더 끈끈하고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함께 묶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돌아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되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과 격려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환경, 처지, 그가 당하고 있는 시련, 시험, 그리고 그가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에게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하고 도와주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보살피라는 그런 당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자꾸 말로 퍼뜨리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주실 것을 기도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일에 더 부지런한 열심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우리에게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격려하라는 말도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격려한다는 말이 어떤 말로 용기를 보태어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청교도 신학자 매튜 폴이 이 격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이 격려라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인데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환자가 갑자기 격렬하게 열이 올라서 강한 발작을 하고 그 발작이 환자의 몸과 병상을 공포스러울 정도로 흔들리게 하는 현상, 여러분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격렬한 감정에 쌓여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최고의 사랑으로 지극히 강렬하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 강권하는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권하는 격렬한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들도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너무 젠틀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격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서로를 살피고 돕고 서로에게 지극히 큰 기쁨을 느끼고 진실하게 대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다른 형제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성도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들은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할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고 실천되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될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천국에서의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섬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섬김을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실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사도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행적인 습관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행하고 있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율법에 의지하는 생각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이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과 접촉할 때에 자신들이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의지한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율법에 따른 엄격한 관습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유대인들을 볼 때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모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끼리의 모임은 편안하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모이는 것은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심지어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것이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책망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습, 생각, 가치관에 의해서 이 원리를 허물고 서로에게 담을 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자신과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학식이나 생활의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성도들의 모임을 거부하고 자신들과 맞는 수준의 사람들과만 모여서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스스로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을 회피하고 홀로 지내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들은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그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마땅히 자기 마음 안에 없애버려야 할 그런 개인적인 편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 어떤 성향,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성도들의 모임을 회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홀로 지내려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생각은 마땅히 책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권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교회가 결정하였을 때 우리들은 그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우리 자신의 이 인간적인 그 모난 것들이 다듬어져야 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영적인 지식이 서로의 권면을 통해서 채워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들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의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도들의 권면을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참으로 성도들의 권면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모임에 이런 모임에 힘써야 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숯불을 보면 그 숯불이 아무리 밝게 잘 타오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혼자 두면 그 숯불이 금방 꺼져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함께 있을 때는 함께 불타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홀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 배우고 격려하는 것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을 배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함께할 때에 특별히 그 가운데 함께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혼자 말씀을 읽는 것보다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모임이 있는데 가끔씩 여러분들은 기도의 모임에 나오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어 보십시오. 절대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던 그 기도의 유익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시든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임의 유익을 우리는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